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고백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수준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수준도 똑같고 어떤 믿음의 수준도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보다 더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다보다는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 육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생명의 그 위협이나 재산을 다 뺏긴다든지 또 삶의 거처를 옮겨야 된다든지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즉 이 세상에서 뭐 살 길을 잃어버린다 하고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음으로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잘 사라지고 정말 만사형통하리라가 이 땅의 일로 많이 오해를 받고요. 그리고 정말 너도 나도 다 머리 되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다 첫째가 되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영광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육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많고 그러한 오해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나는 이제 새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자각을 하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즉 내 옛사람이 구습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를 인정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내가 나하고 세상하고는 이제 인연이 끊어졌다. 아니 나 자신하고 끊어졌어. 나 자신 중심으로 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내 영광을 구하며 나를 기쁘게 하고 하던 그런 내 모든 자연인으로서 갖고 태어난 그러한 육의 본성에서 내가 이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자요. 나는 이제 육을 좇아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삶의 길이 되신 성령님을 좇아서 이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이라. 그것이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거든요. 그런데 삶은 육으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그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괜찮아. 이 괜찮아가 그 악으로 이용된다 그럴까?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육을 쫓아 사는 데에 그 안일함에 무슨 보증같이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희게 되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을 좇아 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괜찮아. 그것은 스스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스스로 속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바울이 한 얘기를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욕을 줘서 산다든지, 그냥 세상식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일만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하고, 육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고생 안 시킨다. 좋은 데로 시집 보낸다가 손에 물안 묻히고 발에 흙안 묻히고 그래요. 그러고서 살면 그게 병석에 눕든지 어디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건 사는 게 아니지요. 산다는 거는 우리가 손에 물을 묻히고 발에 흙을 묻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생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안 시키려고 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아이를 인형을 만든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를 꼭두각시처럼 어디다 갖다 앉혀놓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삼제사 드리라 할 때에 그것이 영적 예배라 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한테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부분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냐,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갖고 행동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행하는 행동, 삶이라는 거는 손과 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라. 그거는 말로 입술로 하는 것과 행함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항상 같으라는 얘기죠. 말로 입술로만 하지 말아라 얘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만 할 수도 있고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친절하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말로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보기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 만족과 그리고 자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의 의가 돼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서 그 자선 사업가나 그리고 뭐 사회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분명히 그건 좋은 행위예요. 선한 행위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아지는 거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살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꽃의 그씨 속에 생명이 들어 있어서 어떤 꽃이 필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씨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씨가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싹나서 그씨 속에 있는 꽃을 피고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훌륭하다든지 특별하다가 아니에요. 씨 속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썩지 않는 영생케 하는 말씀이 씨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나고 그리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진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썩지 않는 영생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어떤 상황도, 어떠한 우리의 주위의 모든 환경도 그 씨가 뿌리 내리고 살리는 데에 방해되거나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생명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케 하는 씨니까, 썩지 않는 씨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히려 다른 환경들이 어려울수록 더 굳건하게, 더 튼튼하게, 더 확실하게 그 씨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어도 그씨 속에는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자연적인 어떠한 그러한 특성들이 그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성을 가졌던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흙이라면 흙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거기 하나님이 맞추어서 식물들을 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씨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절대로 흙이 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흙이 영광 받는다는 것은 흙이 오히려 양분으로서 자기를 감춰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정말 썩을 것으로 심겨져서 썩지 않는 것이 나오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흙이지 우리 자신이시고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질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도 그 열매는 그씨 속에서부터 나타난 거지 흙에서부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그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온통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꼭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모든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똑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도록 또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인내로 소망 중에 승리하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나 또 떨어져 있을 때나 어디에 있어도 그 떨어져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한 마음의 고백,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편지로 쓰고, 그가 무엇보다도 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후서를 쓴 바울은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또그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잘 살고 있다,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정말로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바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연이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영적 혼란함과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좇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를 잡고 있지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굉장한 지금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니란 거예요. 양다리 걸쳐도 될것 같고. 내 육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도, 아니,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끼리는 서로 정죄할 수가 없고, 우리끼리는 서로 비판하고, 우리가 헤아리고,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하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아야만 된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거를 우리가 늘그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요. 행위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외에 자꾸 우리 보고 스스로 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에 유혹할 때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빵 되게 해라. 내가 여기 보이는 모든 거다 너에게 줄 테니 나한테 절해라. 네가 저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말씀대로 다 너를 받아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결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도록. 그리고 정말 그것을 사탄 앞에 증거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것도 줄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과 땅에 뭐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해서 사탄에게 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천부께서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먹고 사는 거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에 절해야지만 세상에 절해야지만 사탄에게 절해야지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래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 힘을 과시하도록 너 하나님의 자녀지. 너 해봐. 뭐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샬롬 미니스트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떤 한어 정말 요그 야고보서 3장 18절을 통해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씨는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해서 화평한 중에 뿌려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는 씨만 뿌려야 돼요. 또 화평한 자가 돼야 돼요. 화평한 중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이 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의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샬롬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이거를 세상에다가 샬롬 미니스트리 하면서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부터 이거랑 같이 합시다 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그 조직에, 우리가 만든 공약이라 그러나 약속에, 아니면 우리가 세운 그 어떠한 장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 스스로가 매여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은 나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어준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좇아서 살면 성령으로 그게 지금 일이 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다 짜고 하시는데 자꾸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 중심으로 그것을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야만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삶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살리우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는 것조차도 코끝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사랑도 하나님께로 오고, 지혜도 하나님께로 오고,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로 오고, 뭐를 해야 되는지의 깨달음도,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분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뭐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언어도단인 얘기예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알아서 그것 갖고 또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 갖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한 일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건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이지만 내 입맛에 맞고 내 육신의 눈에 좋은 것이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고난은 우리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투성이의 형벌이에요. 그것도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이고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뭔가 죄인 취급받을 때 억울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리 그 어떠한 것에 관해서는 무죄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죄 없다는 못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옳습니다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 죄인으로서의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조롱을 다 당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어떤 누군가를 정죄한다던가 어떤 누군가를 우리가 또 비판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왜? 우리도 용서받아 사는 자니까. 우리도 탕감받아 사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자기의 의로서는, 행위로서는 아무도 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고 있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잣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를 보고 계시냐? 우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 보혈 때문에는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스스로 의인되어 있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보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인사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데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교회에 편지한다. 바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들은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쓰게 하신 보내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는 사랑의 고백은 죄인을 향해서 그 죄인이 죄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그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살게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누구를 통해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그 이해 안 되고 모순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요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줬다.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학 계산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책 많이 읽어서 철학으로 많이 묵상해서 되는 일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믿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 못 믿어요. 무학자라도 글씨를 몰라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사건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 계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왜? 성령을 떠나면 금방 안 믿어져요. 금방 실감이 안 와요. 성령님하고 그 하나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키고 있으면 이거는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지혜자가 알 수 없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도 있고 또 사랑의 교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들이 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면 나 자신이 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한 잣대를 내려놓고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내 속에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있나 없나 내게 보여주소서 가르쳐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나를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것도 감출 수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벌거숭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니면 진리를 떠난 것, 성령과 다른 마음 가진 것.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박혔는데 아직도 세상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오늘도 구습을 쫓는 것. 그런 것들을 비춤 받아서 그거를 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일단 그들이 잘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칭찬해요. 그것이 내가 정말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이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그 자랑 삼아서 막 얘기해 이런 거가 아니라요. 그거를 내가 너희들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거를 정말 긍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의 사역의 열매예요, 그들은. 근데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해 주심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 그건 바울의 기쁨이었고 감사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 환란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그 환란을 겪을 때 너희들이 왜 환란을 겪냐? 우리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참아야만 되는 핍박과 환란, 그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그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데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것처럼 교회가 겪는 모든 핍박과 환란은 예수님이 겪으신 거에 지금 말하자면 연이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말아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들을 미워한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속하면 예수님하고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몰라주고 나를 업수 여기고 나를 오해하고 그 나였어요. 그것이 나의 슬픔이고 나의 분노였고 나의 그 뭐라 그럴까 고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나를 몰라주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 속에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우리가 썩어가고 우리가 상해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고통을 우리의 그 슬픔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슬픔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안에 와주셨는데 왜 와주셨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따돌림이고요. 환란과 핍박과 고난과 미움과 죽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역임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내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행위적으로 삶 속에서 그들에게 비판받거나 찔림받을 그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니까 절대로 도덕적으로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환난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을 겪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바울의 계속적인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해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편안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의 머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어떤 평가를 받든 그것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천하보다 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 권세를 받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어 주셨고 나의 실체가 되어 주셨으니까 세상에서의 지위나 세상에서의 평가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던 양치기였던 미친 사람 짓을 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에요.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여기심은 똑같았잖아요. 사람들이 대하는 건 달라요. 왕 대접 다르고 쫓김 당할 때 다르고 미친 짓할때 다르잖아요. 양치기 할 때는 식구들도 잊어버렸잖아요. 그 아들의 존재를. 요셉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땐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가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대하는 건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하는 게 같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한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어떻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고 친밀함을 그리고 정말 연합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지위가 어떻든 직분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뗄 사람이 없고 끊을 자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를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제가 체력적으로나 외국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줄 수가 없으니까 참 엄마로서 답답했고 아이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고, 입을 걸 줘야 되고,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요. 정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도 되셔서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삶을 주장하시리라. 돌보시리라. 왜? 그 아이들과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걸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거꾸로 사람에게 손 벌리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그러면서 내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두리번거리고 그러면서 내가 몸부림친다면 그거는 믿고가 하나도 믿음으로 내게 역사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나를 내리신다 하면은 내가 돈 벌 궁리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믿음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게 저절로 돼요. 걱정하는 게 저절로 되고 어떡할까 궁리하는 게 저절로 돼요. 근데 믿음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는 오히려 성령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내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은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만나가 그 보살핌이 실질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끔 하나님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에요. 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체험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자기 자신의 삶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역사심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만 나타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 말씀대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은 어디서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환난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자꾸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계속적으로 어렵다.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그걸 놀라지 말아라 아예. 그건 아주 너무나 당연한 거다.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런 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는 데에 꼭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옳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자비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 하나님의 판단이 공인 거예요. 내가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고 내가 이거는 모순이야. 이거는 하나님 틀렸어. 내가 의가 되면요. 계속적으로 내가 잣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와 다른 모든 잣대가 틀렸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든 사람의 생각이든 세상의 판단이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공의롭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치러주셨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 그 죄인이 죽지 않고 그 악인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동시에 가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다 구원얻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라는 것에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값도 다 치러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으면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치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그 사람이 그걸 체험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인생의 모든 죄값은 하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요.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병자를 사랑하셨고 치우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의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 조금 더, 제사장은 조금 더, 목사님은 조금 더, 어?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런 사랑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모든 죄인에게, 모든 병자들에게, 모든 쓸모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그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동일하게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굶어 죽어가는 사람, 전쟁터에 있는 사람, 또 날 때부터 병자인 사람, 그리고 정말 학대받는 사람,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도 사랑이냐, 이래도 공이냐, 이래도 자비로우냐, 우리 속에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길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고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그 주제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그 한 가지로 우리는 마음이 녹아지고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불평이 있으며 어디서 뭘 더 달라고 해요. 정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뭘 더 달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아끼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가치 있게 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구하기 때문에 문제죠. 너희들을 환난 속에 있게 하셨지만 너희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사람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그 너의 영혼을 그냥 아버지 손에 위탁하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 손에 위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위로함.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많은 기적기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그들이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하고 화합하지 않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받는 그 고난과 그 환난은 받아 마땅한 것이요.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것으로서 드러나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걸알 때에, 왜? 우리는 내 마음에 안식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몸이 육체가 어려서부터 항상 그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통증을 갖고 있고 항상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병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몸에 대해서 실제로 통증 때문에는 고생하고 몸이 잘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연약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재를 받지만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의 평강이 깨지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제가 아무리 튼튼한들 이 세상에서의 내 육체라는 거는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내가 이미 주 안에 있어서 주 안에선 병이 없다. 내 안에서는 지금 약한 육체든 무슨 불편한 육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평강으로, 은혜로, 생기로 일하심이 내게 체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아무 볼품 없이 연약한 순같이 사막에 마른 땅에 태어나는 그런 순같이 오셨어요. 아무 힘 없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같이 그러한 모습. 정말 질고를 알고 고통을 알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가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깨졌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겼나?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몸의 병이 내가 환경적인 어떠한 것이 내게 불안함을 갖다 준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어떤 차질이 생길까 불안해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겪는 모든 것도 가난한 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할 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일도 그게 지금 누구의 죄, 뭐의 죄, 남의 탓, 세상 탓, 내탓 돌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그것이 죄 때문이든지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지 다 씻어지고 다 그거는 무효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요. 그것도 다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건 다 선한 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제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저의 모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나 모든 내가 싫어하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어떠한 죄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를 필요가 없어요. 환난을 겪던 안 겪던 안 겪던 사람이 어느 날 겪게 되는 거고, 또 겪던 사람이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시련을 허락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뭔가 자리를 조금 피하게 해주셨다.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보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성령님입니다. 환경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요. 그리고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남을 핍박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 있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겐 평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 속으로 자기가 자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환난을 겪으나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느라. 오히려 그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그러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잖아요. 어떻게 간과하실 수 있어요? 죽이는 자보다 지금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벌거벗겨서 가시 면류관 쓰여서 그 채찍 자국에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이 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가 있어야 축복을 하고 권세가 있어야 용서를 빌고 권세가 있어야 중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적으로 살 때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죄의 종으로서 세상에 매여서 구습 속에서 살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종노릇하지 말아라. 자원해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함도 세상을 사랑함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함도 자원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권세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놀랄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싫어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세상이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여서 죽이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안식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습니다. 왜? 다시 오실 주님은 왕으로 오세요. 하늘 보좌의 그 모든 하나님과 동등대의 여기심을 받는 그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 가운데 오신 분이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결국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때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거역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나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비춤 받고 그리고 늘 보혈의 공로 안에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된 자도 아니고 스스로 이룬 자도 아니고 앞으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시작하시니가 그날까지 이루시리라. 바울은 그거를 너희 안에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서를 먼저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를 먼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아직도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에 그 공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돼요. 내 스스로의 의가 없고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의 일을 그치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정죄함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말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늘 고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는 그 삶의 능력이 삶의 실제가 나타날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만큼 아는 거예요. 사실은 받은 것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건데 맨날 요 죄는 남아있는 것 같고 저 죄는 남아있는 것 같고 그거는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그 죄도 용서받았어요. 어떠한 구습도 어떠한 죄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끊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내 육안으로 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지금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서도 이루셨단 얘기예요.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뱃속에 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태어날 걸 믿는 것처럼 시작한 일이 확실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씨가 생명이 있어서 땅에 심어졌을 때는 싹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싹이 또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걸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태풍도 막을 수가 없고 가뭄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눈보라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날에 강림하사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 기이 여김은 높임을 받으시리랍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울이 얘기한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믿어졌으니까, 너희들도 믿으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모든 성도와 모든 믿는 자는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지체고 우리에게 식구고 우리의 한 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모든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성도고 모든 믿는 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 기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높임을 받으신다. 모두가 놀라서 모두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두는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서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다 하고서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보입니다. 어떤 중보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기를 원한다. 우리끼리 여기고요. 우리끼리 칭찬하고요. 우리끼리 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합당하게 여기시기를 원한다.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린 진리 안에서 자유해서 그 무엇에게도 누구에게도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육을 쫓아 정욕과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왜?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내게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우리가 내게도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지금 보이는 모든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허상이에요. 잔상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영원히 남을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 돼야죠. 말씀이 실상이 돼야지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사람들이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게 실상이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난다는 거는 우리가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으신 마음으로 성령을 좇아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고요. 성령을 받은 모두가 세상으로 파송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 하면서도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해요. 특별하다고 그래요. 물론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우신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듯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계급도 아니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나 자식 안에 있는 생명이나 어머니 안에 있는 생명이나 노인의 생명이나 젊은이의 생명이나 생명이 다 똑같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똑같고 기름 부으심이 똑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주 안에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우리 안에 똑같이 성령님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 성령님, 작은 성령님, 아니면 성령님이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그건 말이 안 돼요.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연약하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한 자를 택하셨는데 주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뻐함과 믿음의 능력,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직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를 하시나? 모든 성과 기뻐함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우리 빌립보서 보면은 그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또 골로새서도 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원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선 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동참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다 감춰진다고 우리 골로새서에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몸에 감춰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나타나실 때가 뭐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도 그때 다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가 지금 각기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각기 나의 뜻, 나 기뻐하는 거, 나의 소욕이 채워지는 거,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런 것들을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떨어집니다. 성령을 좇아 살지 못하고 형제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나타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하고 내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정말 짓밟는 것이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돼요.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열매,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것으로 칭찬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열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모든 판단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에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 구조에 들어가는 모순되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공의로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로 놓고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다 파하고 굴복시켜서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종인이다. 내 손과 발, 내 몸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릇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산재물 드리며 산재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용서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용서하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 영혼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리고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